출애굽기 15번 메시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전된 훈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전된 훈련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와의 첫 번째 충돌이 있은 후 모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분의 말씀을 말하라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청종하는 대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함에 있어서 더 악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패배감을 느낀 모세는 불평을 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반응은 그에게 진전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3장과 4장에 있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에 있는 가장 온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모세는 계시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권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외로 그는 패배했으며 바로는 승리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에 더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진전된 훈련을 시키면서 주님은 그에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으로 인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그분이 여호와, 즉 이제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분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좋은 땅에 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그분이 그들의 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분의 손을 드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알도록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에 관해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모세에게 다른 여섯 가지 문제들에 관해 진전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문제들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그러한 말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면 우리가 보내신 바다 찾아갈 자들은 합당하게 예비되어 우리의 말을 받을 준비를 한 고넬료의 가정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역으로 보내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격려를 받는 대신 모세는 그들에 의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공과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지명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이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어떤 특정한 교회의 장로로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당신에 대해 적극적이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이 보내심을 받아 찾아갔을 때 그들의 불신에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세 번째로 모세는 바로의 완고함과 관련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는 쉽게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 안에 있었고 바로의 완고함에 직면한 모세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주 낙심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그의 천연적인 관념에 관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할례받지 못한 입술에 대해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소홀히 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자니이다. 이 질문은 주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긴 확신의 말씀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받은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천연적인 재간만을 집착할 뿐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가 주님을 청중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조차도 그분을 청중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모세에 대한 그분의 진전된 훈련에서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그에 대한 그분의 임명에 관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분의 대표로 그분의 위임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위대한 심판에 관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에 관한 마지막 항목은 하나님의 손인데, 이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확신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납득시킨 것은 이 강한 손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전된 훈련은 다섯 가지를 망라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임과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이 훈련은 세 가지 문제를 망라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바로의 강퍅함과 모세의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는 이 다섯 가지 적극적인 것들과 세 가지 소극적인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불신으로 가득하며 대적은 강퍅하며 우리는 천연적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임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진전된 훈련을 받은 후 모세는 다른 추가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졸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떠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의 부족으로 인해 그는 추가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7장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참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가 받은 추가된 훈련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6장 1절부터 7장 7절에서 다루어진 이 훈련에 대한 여섯 방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추가된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두 방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확신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백성들의 불신을 잊어버리고 바로를 잊어버리고 내 입술의 상태를 잊어버려라. 그러나 내 확신의 말씀을 새겨라. 나는 여호와이며 나는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내 언약에 따라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모세야, 이 확신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주의하라. 내가 네게 확언하건대 나의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는 것임. 6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내 백성들을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분께 백성들로 삼고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그분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며 그들이 그의 말 청중하기를 얼마나 거절하는지를 말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백성임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은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였다면 우리는 아마 그분의 백성들에 관해 주님과 따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당신에게 백성으로 삼지 마소서. 그들이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나는 나의 체험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당신을 순종하는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임. 7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분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확신시키려고 그분은 거듭거듭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분의 군대로 삼는 것임. 더 나아가 주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분의 군대로 삼으리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떠한 확신의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임. 마지막으로 6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리니 그에 관하여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었던 반이라. 또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주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 관한 어떠한 고소도 듣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군대로 삼고 그분이 약속한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꾸밈없이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바로에 관해 주님께 말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확신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전능한 손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을 믿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분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리고의 정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 주위를 행진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얻은 군대를 보면서 기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셨으므로 그분의 백성들의 불신이나 바로의 강팍함에 관한 외적인 상황을 조금도 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확신의 말씀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교회 생활의 회복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분께는 건축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갈망에 따라 건축된 교회만이 왕국 시대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갖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우리에게서 발언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언약과 그분의 확신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교회 생활을 위해 어떤 특별한 곳에 당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면 상황 가운데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을 청중하고 그분의 확신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관련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다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결코 그들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45년 이상을 지내온 후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방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장로들은 사실상 그들의 지방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은 파도처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한편으로 환경은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할 것이며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했으며 틀림없습니다. 불신과 바로의 강퍅함을 통해 모세 자신의 부족함이 완전히 드러났을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불평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불신과 강퍅함만 없다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으며 그에게는 추가된 몇몇 훈련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의 강퍅함. 이제 우리는 바로의 강퍅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강퍅합니다. 그는 더 강퍅해질 뿐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의 강퍅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천연적인 관념, 그의 할례받지 못한 입술의 집착함. 6장에서 모세는 주님께 그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단지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상고한 후에 나는 이 문제를 다르게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나는 이제까지도 또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능변이 아닌지라. 나는 말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강요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혀가 능력 있는 도구가 되어 그가 바로에게 말한 모든 것이 권위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능력이 넘치게 되어 바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와의 첫 번째 충돌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는 그를 듣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를 청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 불평을 했으나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주님께 소견을 말한 것은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바로가 나를 들으리이까? 나는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니이다. 이 말에는 불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그의 입을 전혀 능력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분이 그들의 말에 기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입술이 여전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천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했지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입술이 바뀌리라고 생각했으나 나의 입술은 여전히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입술을 바꾸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바로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천연적인 입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듣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입술을 능력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 후에라야만이 나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바로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력 있는 말을 하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특출한 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평범한 말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성과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며 우리가 그분께 위임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가 직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을 따름입니다. 가시떨기는 여전히 가시떨기이지만 거룩한 불이 그 위에서 타고 있을 따름입니다. 가시떨기가 변화되거나 영광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어떤 곳으로 보내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입술을 능력 있게 하실 것을 믿으려고 기도하며 연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입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많은 때에 체험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후에 나는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혀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나의 말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말하기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은 여전히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변케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입술 상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에게 전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론이 그의 대언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고 평범한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범한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추가된 훈련을 시키셨고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그에게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이 그의 입술에 기적적인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분이 모세의 입술을 변케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바로에 대해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예비하시려 했습니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네 방법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너의 입술이 할례받은 것을 느끼든 할례받지 않은 것을 느끼든 차이가 없다. 사실 너는 바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야, 너의 입술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여기에 우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제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일을 행하시는 그분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입술의 상태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의 입술은 그대로 두고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예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안이나 관념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기꺼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나의 천연적인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렵니다. 우리의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잊어버립시다. 다시 말해, 타고난 우리의 어떠함에 관해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을 소홀히 함. 모세는 그의 천연적인 상태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확신의 말씀들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인해 그것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주장과 천연적인 경향과 천연적인 이해를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어떠한 빛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통해 빛비춤을 받는 데 방해가 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이나 주장을 따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엄격하게 다루심을 받았으며 우리에게도 오늘날 같은 부류의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께 선택됨. 6장 26절부터 2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명을 봅니다. 이 임명은 6장 16절부터 25절에 있는 계보와 관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왜 이 계보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에는 처음 세 지파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계보 전체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이 기록의 목적은 야곱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은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상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택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였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주제 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들은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는 확신과 신뢰를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시도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 시도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 안에는 주제넘은 것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간증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결코 주제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음. 28절과 29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17절 또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유임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이 유임을 받았던 것처럼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유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유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분의 회복을 수행하는 이 위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함. 모세는 또한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위임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매우 조심하십시오. 무익하게 주님의 회복을 손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체험을 통해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를 소극적인 방식으로 손대었던 사람이 아무도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합당치 않게 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손대고 후에 소극적으로 된 자들 중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변함없이 유지된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왔습니다. 모든 경우에 영적인 쇠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과 소극적으로 연루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아론에 의해 대표됨. 모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론에 의해 대표되었습니다. 대표와 제시는 다릅니다. 대표는 권위와 관련되는 반면 제시는 권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에는 항상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권위를 전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임명과 위임과 더불어 권위를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되고 임명되고 위임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의 강한 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전된 훈련에서 마지막 요점은 하나님의 큰 심판의 강한 손과 관계에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6장 1절에서 주님은 이미 모세에게 주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없이 말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 외교 협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군사력의 지지에 의존합니다. 바로와의 협상에서 모세의 말은 강한 손과 주님의 능한 심판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입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 애굽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주님께 불평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에게 그분의 손에 관해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내게는 입이 있을 뿐 아니라 강한 손도 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나의 손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그를 강퍅하게 하리라. 바로에게 나의 말을 해라. 내 손이 내 말을 지지할 것이다. 내 손을 펼쳐서 나를 대신해 내가 바로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손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강한 확증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그분의 말씀을 지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있을 때 결국에는 그분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그분의 강한 손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바로가 주님의 말씀은 저항할 수 있었으나 주님의 손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충돌이 점점 팽배해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내는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큰 심판의 강한 손이 그분의 말씀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관한 공과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전된 훈련 안에 있는 모든 공과들을 배우기 바랍니다.